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이 악순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역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일주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를 마무리했고 언제라도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중국의 화춘행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역에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태가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침공할 경우 이를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할 때 미사일도 발사한 적이 있다면서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이번 안보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제재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시키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WHO는 28일 비상회의를 소집한 뒤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최대 400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기로 인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에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을 유발할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것으로 두뇌 발달 장애를 일으켜 조기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947년 우간다에서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5월 남아메리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거리 찬 WHO 사무총장은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계 23개 나라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횟수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27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1년 반 만에 3,000에이커에 달하는 산호초 면적을 개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말 중국 군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섬들은 중국 영토가 아니며 그 같은 간척 활동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프랑스와의 외교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프랑스가 이번 공식 방문과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는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중 이란은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100여 대의 여객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푸조 시트로렌과 이란 업체 코드로사가 합작 사업을 벌이기 위한 합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프랑스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밖에 건강과 농업, 환경 분야 각종 경제 협약들도 체결될 전망입니다. 미얀마의 텐 시인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28일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텐 시인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미얀마의 승리로 규정하고 각 정당들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쉐인 대통령은 또 민주화 운동에 전념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이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전격적인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법안보다 제재 내용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북한 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주 전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유사 법안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한 의무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조치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또 행정부의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코커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귀금속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원 법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상원 제재법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가드너 의원의 설명입니다.
But it also goes a step further in cybersecurity policies codifying executive orders and making sure that we're focusing on human rights.
가드너 의원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항, 대통령 행정 명령 명문화,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내용에서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며 상원안은 북한의 확산 활동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지하 자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원안과 마찬가지로 통합안도 대북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I insisted on that provision, and that provision is in the legislation.
메넨데스 의원은 해당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미국과 국제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은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제재는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에 따르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은 2주 후인 2월 둘째 주에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I do. I expect, you know, in the House, their bill, which was a little bit narrower, but along the same lines.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며 하원이 상원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인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발사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 항행금지 구역 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시설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으며 3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대형 조립 건물까지 갖추는 등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형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해 조립 건물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자동으로 옮겨 미국 첩보 위성의 감시를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동창리역에서 미사일 발사장 방향의 철로 위에는 50여 미터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만든 미사일 추진체를 철도를 이용해 동창리역까지 이송한 뒤 하역하는 작업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그때도 발사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아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거 아니냐.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길이 30m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1단과 2단을 정상적으로 분리한 뒤 최종적으로 100kg의 추진체를 우주 궤도에 올렸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새로 증축한 발사대 높이로 미뤄 이번엔 은하 3호보다 길이나 추진력이 큰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발사대를 더 높게 하고 더 크게 했죠. 그거는 이제 더 큰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사거리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시험을 더 완성시키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의 시험이 되겠죠.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 과정이 맞지만 북한 ICBM의 개발 수준은 아직 완성 단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도발은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 국방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 빌 어번 대변인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 can't discuss matters of intelligence, I will say that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어번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긴장 고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additional North Korean provocations could heighten tensions, lead to a cycle.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한 VOA의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과격한 조치를 하지 말고 긴장 국면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얼마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면에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고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현재 상황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고 사태가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현 상황에서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하며 우리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하루 전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온도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각국의 개별적인 양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압박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협상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그에 따라 양국 사이에 진솔하고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중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과정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28일 북핵 제재 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 셰넌 미 국무장관 특보 겸 정무차관 내정자는 28일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공조 방안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셰넌 내정자는 캐리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셰넌 내정자는 또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셰넌 내정자가 앞으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등과 관련해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수위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를 연결해 회담 결과와 안보리 제재 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장시간 회담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핵실험 직후에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달랐고요. 미국은 바로 이제 굉장히 북한을 비판하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제재를 언급했지만
네.
중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바마가 시진핑에 직접 통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안 했죠. 거절한 셈인데요. 그런 것들을 미뤄봐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네. 중국 측의 입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상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중국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압박도 해야 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압박과 제재만을 얘기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여기 이 대화의 문을 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란 핵협상에서는 당사국으로 나서서 핵동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중국이 네. 북핵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란하고 그 북한과는 전혀 전략적인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전략적 이익에 관한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중국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반도는 전체가 중국이 원하는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란 제재에 협조를 하고 나중에 참가를 했지만 미국처럼 처음부터 적극적이었거나 제재 일변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좀 구별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허용한다 그런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 뭐 하나의 입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해지니까 좋지만 중국은 사실상 비핵화와 동시에 중국은 3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한반도의 안정을 지킨다. 그리고 비핵화. 중국은 스스로 이것을 중국의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이 3원칙에 의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비핵화를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외교 현안들이 이번 북한 제재 문제 협의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분명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번에 제재에 대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는 데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사실상 이거는 뭐 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기보다는 그전에도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면 그 다섯 개가 결국 북한을 소외시키고 압박하는 기구로서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수위와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토매틱 그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네네.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로 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조항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지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9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을 밀어붙일 때는 중국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수위를 높이는 데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 장관 회담의 결과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의 전망에 대해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 간 견해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과거에도 예외 없이 미중 간 치열한 외교전 끝에 채택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2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무려 23일이 걸린 건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핵실험 직후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과 해외 수출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제재를 담자 중국이 반대하면서 두 나라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외교전 끝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섰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은 잠정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자 이튿날 곧바로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됐고 다음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2012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 때도 중국과 미국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40일이 넘는 긴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기존 결의안보다 더 강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미국이 새로운 추가 제재를 포기하고 중국 역시 이런 제재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결의안에 찬성하고 나서야 새 결의안 2087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채택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합의를 이루는 시점이 곧 결의안 통과 시점이 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역시 두 나라가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소장이 지난 7일 BOA에 밝힌 내용입니다.
Whatever the UN Security Council does this time and whatever different countries do on a unilateral basis.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미국과 일본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나라들의 뜻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한 형태로 마련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운과 금융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고강도 제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당초의 제재 목록에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케리 장관이 직접 밝힌 제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케리 장관이 대북 제재 내용을 밝혔는데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네, 케리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4시간 넘게 회담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중 간 물품과 서비스 교역의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북중 간 선박과 항구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석탄과 원유 등 물자 교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줄곧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케리 장관이 언급한 내용들이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에도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케리 장관이 북중 간 물품과 또 서비스 교육의 제재를 언급한 것은 북한 경제에서 대중국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이나 중국이 제공하는 지원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교역에 나서는 이유가 나라 살림을 꾸리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려고 그런 건데요. 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중 교역과 남북 경협, 그리고 기타 나라들과의 교역이 있고요. 또 관광 같은 기타 분야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역시 이 북중 교역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2015년 상반기까지 약 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케리 장관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제재 대상에는 위에서 말한 북한의 외화벌이 방법 가운데 북중 교역만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북중 간 교역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이 서비스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보내거나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받는 것도 이 넓은 의미의 교역으로 쳐서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지원도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한국 정부 산하의 무역진흥기관이죠. 이 코트라의 집계를 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대중 무역이 북한 대외 무역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최근에 미 하원이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이 필요한 원유의 70%와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의 45% 정도를 중국이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을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반면에 북한은 중국에 주로 어떤 물건들을 수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은 규모별로 분류하면 대체 광산물하고 의류, 수산물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광산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네, 북한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 특히 무연탄을 들 수 있고요. 또 철광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이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산물이 북한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이 광산물 약 7억 달러어치를 중국에 팔았는데요. 이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중교육액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품목들은 현재 대중 수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의류가 약 3억 달러로 26%를 차지했고요. 수산물이 약 4천만 달러로 3.6%, 그리고 기타가 약 1억 3천만 달러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중 교역에서 특히 이 북한의 광산물 수출만 막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상당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만일 그렇게 되면요, 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던 돈의 이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셈이니까 이 북한에는 굉장한 타격이 되겠죠.
예. 자, 대중국 수출 외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 이 노동자를 파견해서 북한이 외화를 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단지 추정만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간 북한 주민이 총 9만 4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교통편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빼면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텐데요. 전문가들은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인 수만 명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중국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추정만 가능한데요. 이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이 계산한 바로는 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노동자 송출로 이 북한이 매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액수는 이 대중국 의류 수출이나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입보다는 많지만,
네,
이 광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예. 자, 앞에서 관광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북한을 찾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수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로는 2012년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이 5만에서 6만 명 정도고요. 여기에서 북한이 약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연구도 있는데요. 북한이 2014년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사이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액수가 중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미국이 이 지정한 대북한 제재 대상에는 중국이 지원하는 원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원유와 관련해서 북중 교역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이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관련 통계를 보면 이 해당 항목이 항상 0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무상이나 차관 형태로 계속 원유를 제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2015년도에도 중국이 예년 수준인 약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지원한 걸로 추정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자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힌 제재 대상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가 포함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 중국으로의 노동자 송출이나 이 북한 관광 같은 넓은 의미의 교역,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도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주요 8개국 GAC 설립한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에 대해 최상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결핵 퇴치 사업을 A2 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 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기금은 특히 이 기간 중 26,669명의 신규 도말 양성 결핵 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가운데 90.3%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핵약이 100% 보급됐고 결핵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5,3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실제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양성 반응 환자들을 진단 치료하고 현미경과 시약, 치료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은 또 지난해 북한 전역의 결핵 실태 조사를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 시작한 이 조사는 오는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계기금은 이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2015 세계결핵보고서에서 2014년 북한 내 결핵 환자를 11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014년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018년 6월까지 추가로 2,84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GAC 주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웨이는 2016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의 한상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북한 인권 운동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라는 곳에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내에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자라는 취지로 조직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2013년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COI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 COI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게 그리고 유엔 회원 단체들에게 한국 정부에게 여러 가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시민 대중들, 국제사회 대중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 유엔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됐고요.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그 영어로는 COI라는, 그게 이제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COI가 1년간 조사를 해서 2014년 2월 달에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됐죠. 그 보고서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권고안을 우리가 잘 실행을 하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른다는 것이 이제 저희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이제는 여론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그 70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116개국의 찬성표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개의 찬성 국가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의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을 충분히 무섭게 그리고 매섭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그 구금시설, 그 교화소에 김정은의 교시가 내려왔는데 고문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고문이나 또는 가혹한 행위로 인해서 인명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정도의 교시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유엔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이게 북한 내부에 작용을 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내부에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남북한은 한민족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다 보면 좀 속상하시거나 힘드신 일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글쎄요. 2000년대는 아예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한국의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한국 사회 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과거 한 10년 정도의 활동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그 한국 사회에 탈북자가 2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가 많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견해 우리의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향후의 통일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의 당면한 숙제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2016년이 됐어요. 뭐 새해 구상이나 올해의 활동 목표 같은 것들도 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올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 이제 말씀드렸듯이 총회에서 조금 더 많은 국가의 찬성으로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더 많은 국가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면 북한 인권 결의안 실행에 있어서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현재 북한 인권 결의안의 기권을 주로 하는 그런 대륙이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쪽 중남미 이제 지역의 국가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한테 북한 인권 실상을 좀 더 알리고 북한의 그 참혹한 실상과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한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중 홍보 활동을 좀 더 확산을 시켜볼까라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그 권고 내용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책임자 규명도 하고 처벌도 하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국제적인 그 변호사들의 모임을 한번 국제 토론회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가지를 다 실행을 하게 된다면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이제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또 밝은 방향으로 가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운동을 봤을 때도 분명히 그 수위들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북한 당국이 받는 압박들도 조금씩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서히 북한 주민들한테 미쳐질 그런 인권의 영향력은 조금씩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빠르고 그리고 또 더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이 그리고 변화가 북한 주민들 여러분들의 그 생활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알고 희망을 더 밝은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새해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순서를 끝으로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특별 인터뷰 모두 마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0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다소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이 악순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북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역에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는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태가 더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할 때 미사일도 발사한 적이 있다면서 다음 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안보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제재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문제들이 다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북한 정부는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의 테인 셰인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28일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가졌습니다. 쉐인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미얀마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각 정당들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에 전념해왔던 아웅산 수치 여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권을 이양받습니다. 이날 개원된 의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이 선출됩니다. 미얀마에서는 한 달쯤 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의석의 4분의 1은 군부에 할당돼 있어 앞으로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 담당상이 28일 불명예 사임했습니다. 이 아마리 담당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장관 재직 시절 한 건설회사로부터 100만 엔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한편 아마리의 후임으로 이시아라 노부테로 전 환경상을 선임했습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시키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최대 400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기로 인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의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을 유발할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정상보다 기형적으로 작은 것으로 두뇌 발달 장애를 일으켜 조기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간다에서 1947년에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5월 남아메리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 브라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그리 찬 WHO 사무총장은 다음 달 1일에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세계 23개 나라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프랑스와의 외교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프랑스가 이번 공식 방문과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횟수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